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0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거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11일부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온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린 게 골자입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두 번째 이뤄진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은 총 9개로 라선 국제상업은행과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이 포함됐습니다. 라선 국제상업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 26일 제재 대상에 올린 명단에 포함된 은행입니다. 또 려명 해운 경영 유한 책임 회사와 조선 컴퓨터 센터, 조선화용 공업 총회사, 대원 산업회사, 송이 무역회사, 조선 유성 선박회사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인으로는 주 벨라루스 정찰 총국 요원인 김수광과 제일신용은행의 김경혁, 박철남, 류경상업은행의 리호남, 고려은행 리성혁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 10명과 원양해운 소속 김영수, 만수대 창작사 소속 김동철을 포함해 총 12명입니다. 이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명단은 11일 0시를 기해 관보에 게재됩니다. 이들의 한국 내 금융자산은 동결되고 한국 국민이나 기업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내일부터 닷새 동안 일본과 태국을 차례로 방문해 대북제재 압박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윤 대표가 양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본, 태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등의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체드 캐럴 연합사 대변인은 이날 한국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브룩스 사령관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에 대한 짧은 방문을 마쳤다며 방미 기간 브룩스 사령관은 미 의회, 싱크탱크, 국방부 부장관, 합참 차장 등에게 한국 상황과 한미 동맹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로 선정된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대표들이 북한과 미국 정부를 향해 핵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베아트리스 핀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사무총장은 어제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미국은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대량 파괴 무기로 긴박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핀 사무총장은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수십만 명의 희생을 일으킬 대량 파괴무기 사용 위협을 멈추고 외교 해법을 찾아 나서 핵무기를 제거하려 노력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내일부터 이틀간 한반도와 일본 주변 해역에서 탄도미사일 추적 탐지 훈련을 실시합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이날 육상자위대 센다이 주둔지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등이 참여하는 미사일 추적탐지 합동훈련은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결정은 국제사회 법과 결의를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아랍연맹이 밝혔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아랍계 22개 나라가 모인 아랍연맹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어제 이집트 카이로에서 긴급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결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성명은 트럼프 결정이 중동 평화 과정에서 중재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해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의 제프리 펠트먼 사무차장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을 만났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조건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대적인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 기자와 함께 한반도 관련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전격적인 방북이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한데 이 시점에서 이 북한을 방문한 것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죠. 일단은 7년 만에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평양을 방문한 게 되고요. 북한이 펠트먼 사무총장의 방북을 초청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1월 29일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요. 바로 다음 날, 물론 초청에 관한 얘기는 그 전에 시작됐지만 그 다음 날 펠트먼 총장의 방북을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월 5일 날 방북을 하게 된 게 아닙니까? 이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북한이 ICBM, 세 번째 ICBM이었죠. 이번에 ICBM 발사를 통해서 정부 성명을 통해서 이제 그 핵무력의 완성 단계에 왔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예. 그 결과로 인해서 외부에서는 북한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던 시점에 초청이 이뤄졌고 바로 그것 때문에 유엔의 고위 말하자면 관계자를 통해서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정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유엔의 고위 당국자를 통해서 뭔가 입장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것 때문이었는데요. 펠트먼 사무차장은 지난 5일 날 북한에 도착했고요. 8일 날 저희가 지금 방송 녹음을 하는 시점이 8일 아닙니까? 네. 이 시점에 지금 평양에서 떠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발표를 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양 당국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았고 만약에 받았다면
예.
또 유엔의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뭔가 합의점이 있었는지 실제로 외부에서 전망했던 것처럼 국면 전환에 뭔가 모멘텀이 마련된 건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네.
아직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펠트먼 사무차장이 어떤 성격의 방문을 했느냐 좀 저희들이 유추해 보려면 그 현지에서 일정들을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알려진 대로는 어떤 인사들을 북한에서 만났습니까?
네, 유엔의 그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제프리 펠트먼 유엔 그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5일 그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펠트먼 사무차장 그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일행과 함께 그 고려항공편으로 그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예.
북한 그 언론 보도,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요, 펠트먼 사무차장은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났는데요. 북한 통신은 다만 담화를 했다 이렇게만 아주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하고요.
예.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6일에는 박명국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났고요. 또 이와 별도로 알렉산드르 마체고대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났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평양 산원 등 유엔이 하고 있는 그 북한 관련 내의 시설 이런 것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펠트먼 사무차장 방북이 그 눈길을 뜨는 것은 크게 그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화성 15형 발사로 그 대북 선제 타격론 등 일종의 그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방북이 이루어졌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방북이 그 북한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그 펠트먼 사무총장의 방북 계기로 어떤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 추측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건 사적입니다만은 그동안 그 펠트먼 그 사무총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외부의 방문객이 없다가 이제 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이 어떤 대외 쪽에 어떤 방북 인사를 초청하는 것이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는데요.
예.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초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IOC 국제올림픽위원장도 그 방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런 그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을 계기로 이런 것도 또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번 펠트먼 차장의 그 방북 계기로 어떤 메시지를 들려보냈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 점은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펠트먼 차장이 방북에 앞서서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자들도 만나고 또 한국 정부와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북 이후에 어떤 뭐 별도의 공식적인 발표를 한다면 그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북 간의 직접 채널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럼? 아닙니다. 미북 간의 직접 채널은 있죠. 그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두세 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 예. 않았습니까? 실제로 조셉 연 미국 국무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른바 그 뉴욕 채널을 통해서 북한 측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다만 성과가 별로 없었을 뿐인데요. 이 지금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서 그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더라. 체제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로 미국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이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과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지금 대외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만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전한 북한이 원한다는 미국과의 대화에서 조건이 여전히 달려 있는 것인지
예.
사실 북한은 러시아 의원단들이 ICBM 발사 그 시점에 평양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네.
그 의원단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가 협상을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조건이 달려 있었죠.
예.
미국이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는데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이걸로는 사실 접점을 찾기 어려운 거였는데
예.
라브로프 장관에게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다면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반복해서 이걸로는 지금 대화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건지 그리고 말씀하신 미북 간의 대화 채널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사실 실무자 채널입니다.
예.
그러니까 라브로프 장관은 틸러슨 장관에게 직접 자기가 북한 측과 대화를 나눈 그 내용을 직접 국무장관에게 전한 것이니까
예.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대로 미북 간의 어떤 뭔가 그 대화와 관련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지 아니면 여전히 교착 상태로 갈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대화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제 조건은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데요. 북한은 비핵화 대화는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대화 시작 혹은 국면 전환의 조건으로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 대화의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서 조셉 윤 대표는 또 북한이 60일 동안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발언들 어떻게 좀 다릅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됩니까?
네, 조셉 윤 대표는 그 미 국무부에서 그 북한 문제를 다루는 그 실무 당국자입니다. 최고위급 실무 당국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조셉 윤 국무대표가 그 7일 그 워싱턴 DC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화성 15 연급 발사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60일 플랜 그러니까 60일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면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윤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그 한국 국제교류재단 또 조지 워싱턴 대학 그 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송년 모임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강연을 마치고 그 특파원들과 만나서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60일간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조선민 대표는 지난번에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북한이 60일간 중단하면은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그 말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75일 만에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했기 때문에 예. 일종의 뭐 좀 머쓱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말이 좀 그 빛을 바랜 그런 입장인데요. 이번 얘기가 이제 그 앞에 얘기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물론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는 것이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대화 조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만은 앞에 60일 거하고 얘기하면 가장 큰 게 이제 두 가지가 달라진 건데 예. 하나는 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그야말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그 마지막 완성 단계인 화성 15형을 발사를 하고 이번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요. 좀 발언에 그 좀 무게가 좀 덜 실린 게 아니냐, 그 개연성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미 북한이 지난달 말에 그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국무장관 또 그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 이렇게 핵심 당국자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대북 강화 쪽에 굉장한 무게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나왔던 발언하고는 상당히 좀 비중 이런 것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 이른바 서방의 뭐 고위급 인사로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아까 7년이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유엔에서는 방북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특히 또 펠트먼 사무차장이 전직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알고 또 북한 측에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기대랄까요?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은기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조셉 윤 대표가 또다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일주일 전에 북한이 ICBM이라는 말하자면 가장 큰 규모의 그 발사, 그 도발 발사죠. 아, 이것을 한 직후에 또 대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셉 윤 특별대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앞서서 60일 얘기도 했었지만 그때 75일까지 갔었죠. 북한이
예.
미사일 발사 중단했던 것이. 그러나 우리한테 중단한다라고 하는 통보를 하고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카운트되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북한이 왜 발사를 중단하고 멈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우리한테 그것을 통보를 해주고
예.
60일 정도든 그 딱 60이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 선언을 하고 그러고선 그것을 이행을 하면 그러면 대화의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거는 중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도 같은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면 비록 일주일 전에 ICBM이라고 하는 대형 말하자면 도발을 한 시점이긴 하지만 여전히 대화에 열려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다만 또 한 가지 그거는 변하지 않는 입장인데 그 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여야 된다는 거고
예.
북한도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의 입구에 대해서는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유엔의 제프리 펠트먼 사무차장의 평양 방문 이 북한 문제 해결 국면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잠시 전망을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국면 전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북한은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하원 의원 대표단에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기존 입장과 같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역시 차가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국무부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의 반응 먼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t is not enough for the DPRK to stop its program where it is today.
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현 수준에서 중지시키는 것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대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대목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뒤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었고요. 또 앞서 윤국한 기자가 짚어주신 부분이 북한이 먼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 먼저 선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대화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 그리고 이 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어떤 조건 없이 대화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의 대북 제재와 압박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줄곧 해왔습니다. 북한이 조건 없이 그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조건은 이제 대화를 위한 조건은 형성이 됐다. 분명하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국무부 대변인부터 또 국방장관, 매티스 장관도 얘기를 했고요. 틸러슨 장관도 얘기를 했고 또 일선 외교 현장에 있는 미국의 중국 주재 대사도 얘기를 했고
예.
그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동결로는 안 된다. 핵실험, 미사일 시험 발사 이거를 멈추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비핵화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비핵화를 미리 하고 대화에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대화의 목적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거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야 우리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북한의 입장은 지금 미국의 요구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미국 안팎에 물론 다른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들을 많이 반영한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감안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다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분명합니다.
예.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그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CVID라는 건데요. 이것은 그 영문 영어 약자를 딴 건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그러니까 회담을 한다면은 비핵화가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되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그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긴데요.
예.
다만 저희가 이제 눈여겨 볼 것은 이것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미국에는 이 같은 공식 입장 외에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일종의 북한이 이미 핵 보유를 했거나 아니면 거의 99% 달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다. 따라서 그 중간 단계로 동결을 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용인하는 상황에서 그 핵 문제를 제거하는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일종의 용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그 뉴욕타임스 신문이 그 최근 그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는데요. 북한에 관한 7가지 진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은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 기능적인 핵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그 핵지위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옵션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전직 국무장관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페리 또 로버트 게이츠 첫 게이글 등 그 전직 국방장관들도 최근에 북한의 그 핵 보유는 이미 사실상의 그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출발전으로 미북 대화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베이징에서 회담을 했을 때 양 지도자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 아까 얘기하신 뭐 주중 미국 대사도 미국 관리들의 자주 하는 발언 가운데 하나가 요즘 들어서는 중국과도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을 우리들은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는 이 북한의 비핵화 혹은 북한 핵 용인론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어떤 분위기입니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북핵 불용에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지만 중국 관영 매체 최근의 경우에는 차이나 데일리가 북한의 핵 핵 보유를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고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사설을 쓴 적이 있고요.
예.
또 영국의 언론 매체에는 중국에서 지금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런 보도도 했었거든요.
예.
이 우리가 주목할 건 미국에서도 북한이 핵 무력 선언을 한 완성을 했다고 선언한 시점에 오히려 대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네.
더 과거보다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핵 용인론 이것이 핵 용인론이라는 게 북한의 핵을 그냥 인정하고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자라는 것보다도 주로 그 초점은 자 일단은 출구를 핵 완전한 폐기로 잡더라도
예.
시작은 일단은 동결해서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동결 수준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북한이 핵을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미국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나 굉장히 장기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러나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핵 무기에 말하자면 숫자를 늘려가고 있고 또 이것으로 위협을 하고 있고
네.
또 말하자면 적대 관계가 계속되는 한에서는 확산의 위협도 있는데
예.
자 이것들을 막는 수준에서 그런 맥락에서도 일단 한 자리에 대화의 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전직 국방장관들 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했었던 수잔 라이스 보좌관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축을 하고 있고
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 측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촉구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하면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류를 의식한 어떤 논리 발언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중국이 이제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그 사안을 지적해서 중국의 그 대북 제재, 대북 압박을 끌어내려는 그 의도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맥마스터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주변국들의 핵 개발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겨냥한 겁니다.
예.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그 미국은 그 상당한 이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북한을 압박할 대부분의 수단은 이제 중국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중국이 대북 석유 공급을 끊는 수밖에 없다 이런 기류가 이제 많은데요.
예.
중국이 여기서 상당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으로도 이것을 끊을 경우에 북중 간의 그 동맹 관계는 어떻게 되며 그 전략적 자산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심이 많은데요. 맥메스터 보좌관이 바로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원하는 대로 이것을 용인하고 이 상태를 내버려 둘 경우 북한이 사실상 핵국가가 되고 북한이 핵국가가 되면은 그 인접국인 한국도 그야말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해서 자체 핵개발을 할 수도 있고 일본도 핵개발은 아닐지 몰라도 재무장 여기에 나설 수도 있고 또 대만도 이게 나설 수 있는데 중국이 그러면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경우에 한국, 일본 이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 특히 그 원유 공급을 끊어서 이 같은 그 한국, 일본 이런 것의 핵 개발을 막아야 된다 이런 굉장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에 유엔에서 긴급 회의 열었고 또 미국 측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된다. 여러 가지 추가 제재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딱 분명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원유 공급 중단과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국면 이게 더 강력한 대북 제재의 어떤 국면으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화 재개의 국면으로 이어질지 이런 것들은 언제쯤 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보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레이스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말하자면 해결을 위한 움직임,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갈지 아니면 전격적인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쪽으로 갈지 어떻든 가부간에 어떤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 뭔가 결과를 낼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 이 한국에서는 평창 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엔에서는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올림픽 휴전 결의를 채택한 상황 아닙니까?
예.
자,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주변국들 말하자면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상황을 관리하고 안정시키는데 이해관계가 굉장히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달려 있고요. 미국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예.
북한도 계속해서 저렇게 압박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핵을 들고 계속 말하자면 실험을 계속하고 발사를 계속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뭔가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동시에 또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내에서 대북 군사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동시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이후 유엔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이를 강력히 규탄을 했습니다만 아직 별다른 대북 제재 결의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유엔 차원의 어떤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네,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달 29일 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그 유엔 안보리가 그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 모여서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한 목소리로 이것이 그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북한의 도발 그 화성 15형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을 했습니다. 특히 그 니키 헤일리 그 유엔 주재 그 미국 대사는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석유 공급을 중단해야 된다. 중국이 이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다. 만일 석유 공급을 끊는다면은 북한의 이것을 그 미사일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당시에 그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석유 공급을 끊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다만 인도적 차원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다소 그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선에서 끝났는데요. 주목되는 것은 이렇게 그 29일 날 그 공개적으로 그 회의를 열었지만 그 뒤로 지금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그 진전, 움직임 이런 보도가 없습니다.
예.
이것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난 그 7월 상황이 그 흥미로운 건데요. 7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러자 그 첫 번째로 이제 회의가 열려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
바로 그 대북 제재 그 2371호고요. 특히 2371호는 그동안 중국이 타부시해 왔던 중국이 안 된다 그렇게 해왔던 그 석탄 광물 수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수출 금지를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도 이 같은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그 관측이 가능한데요.
예.
좀 더 말씀드리면 미국은 한마디로 지난해부터 그 대북 석유 공급을 중단해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난번에 그 2371호를 통해서 근거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도 상한선을 정했는데 북한이 새로운 추가 도발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이걸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것을 완전 끊어라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절충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 뭐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든 혹은 관련국들의 뭐 독자 제재 형식이든 주목해야 될 부분은 원유 이 부분이 좀 되겠군요.
사실 그 원유 중단 이것 하나가 지금 유일하게 남은 대북 마지막 카드라고 할까요?
예.
압박 수단이 되는데요. 최은기 기자가 잘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번에 ICBM 발사 직후에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는 회의를 마치면서 과거와는 달리 언론 성명이라든지 의장 성명을 통해서 북한을 규탄하는 그런 공식 문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 추가적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관련해서 분명한 거는 중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해서 원유 공급 중단을 압박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제재로서 그 원유 공급 중단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은 개별 국가의 말하자면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독자적인 제재는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중국이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 제재로 북한을 제재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서도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아마도 제재 결의를 밟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가 미국과 중국 간의 긴 말하자면 줄다리기 시작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사실 원유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만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득하고 압박하기를 원하고 있겠지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미국은 계속해서 대북 석유 공급 중단, 차단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북한 체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나온 자료,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이 북한에게 한 50만 톤 정도의 원유를 주고 있는데요.
예.
국경 도시죠. 중국 단둥에서 바로 압록강 넘어 신의주의 봉화화학 공장이라고 정유 공장이 있는데요. 거기 지하에 송유관이 묻혀 있습니다.
예.
이것을 공식 명칭으로 조중 우호 송유관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원유를 한 100만 톤 정도 줬습니다만은 지금은 한 50만 톤 주고요. 그러면은 북한이 이 봉화화학 공장에서 기름을 정제합니다.
예.
그러면 휘발유, 디젤유 이런 것이 나와서 주로 군부와 정부기관 이런 곳에 공급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만일 이 원유 공급이 차단된다면은 이것이 아마 북한이 확보하는 전체 석유 중에 아마 한 60%, 70% 정도 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만일 이것을 차단하게 되면 굉장히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요.
예.
특히 군부에는 트럭 또 무슨 무기 이런 것에 기름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군부 또 일반 민간 경제가 거의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은 북한의 붕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중국이 이런 결정까지 할 것이냐 이것도 또 다른 관건인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분명한 거는 중국이 일단 전면 중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고요.
예.
관심사는 그럼 일부 정도 말하자면 차단하는 그런 조치에는 응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네.
사실 미국과 중국 간에는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접근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제재를 추가로 할 것인지 원유 관련 이 부분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교환이 된다고 할까요? 협상에 활용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교역이라든지 무역 이런 부분들 경제 부분에서도 상당히 마찰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말하자면 미국과의 협력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원유는 말 그대로 크루드 오일 전혀 정제하지 않은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정제해서 휘발유라든가 항공유라든가 이런 걸 만들 텐데 중국이 10월에 북한의 휘발유나 항공유 같은 걸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요?
네, 이것은 최근에 저희 VOA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내용인데요.
예.
북한과 중국 간에 주고받는 것이 이제 크게 석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뭉뚱그려서 이제 석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원유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대부분 지하 송유관을 통해서 연간 50만 톤 주는 거고요. 이와 별도로 정제품 쉽게 말씀드리면 항공유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있고요. 또 휘발유, 또 디젤유, 또 윤활유 이런 정제한 그 제품들이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대개 통상적인 그 무역 이런 걸 통해서 줍니다. 그런데 예. 아, 최근 그 저희 그 미국의 소리 방송 VOA가 아, 한국의 한 무역 그 협회 거기 자료 특히 그 10월의 그 무역 통계를 그 분석을 해봤더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정제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아, 몇백만 달러 상당의 그 아, 수출을 했는데 10월 들어서 이것이 정제유가 그 뚝 끊어졌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베이징 그 중앙정부의 그 전략적 판단, 그러니까 원유 공급은 계속하더라도 정제유를 주지 마라 이런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북한의 그 중국의 대부분의 정제유는 그 일반 민간 그 회사들이 그 수출을 합니다. 무역업자들이 예.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역업자들이 북한에 수출을 할 경우 돈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중단한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도 있고 그런데요. 자세한 그 원인 왜 이것이 갑자기 중단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초강경 압박을 하면 북한이 결국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런 핵무기나 이런 것들을 북한이 먹고 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북한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끝으로 이 얘기를 좀 잠시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굉장히 이것들을 대대적으로 축하하고 자축하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사실 대북 압박 제재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안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자체가 상당히 그 말하자면 압박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북한 내부에서 말하자면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한국의 국정원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이 내부 결속의 목적으로 말하자면 주민 동원 이라든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에서는 유엔의 제프리 펠트먼 사무차장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을 만났다는 소식, 또 미국과 북한이 대화 조건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또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분위기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2010년 9월에 탈북해 가지고 10월에 한국에 입국한 최성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한 달 만에 그 입국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한국 생활 5년 차인 컴퓨터 디자이너 최성국 씨.
그만큼 제가 아주 스마트하다는 자리죠.
올해 나이는 35. 4.16 만화 영화 촬영소에서 일했던 평양의 인재였습니다.
그땐 그랬죠. 아주 한국스러웠죠, 그때. 머리는 아주 그 스친 머리 같고 섞은 머리.
일본과 중국산 중고 컴퓨터를 조립해 팔다가 한국 영화, 드라마, 동영상을 복사해 파는 공급책으로 돈을 벌었고
서로 지켜주고 나는 재미를 보장해주고 돈 보장해주고 이 사람은 나를 커버서주고 이러는 거죠.
미처 손을 쓰지 못했던 보위부 지도원에게 발각돼 함경남도 리원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뭐든 너무 잘 나가면 안 돼요. 보위 지도원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은밀히 들어와가지고 전화 도청을 걸었어요.
자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방지에서도 살아남아야 했던 최성국 씨.
평양에서 지방으로 추방된다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진짜. 자기는 이제 다 살았다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평양에서 사용했던 디지털 카메라를 들여가 리원군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딱 보면 어디를 만지면 예뻐지겠다는 걸 알아요, 보면. 사진 딱 찍고 포토샵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촥 포샵에 제가 촥 인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갑자기.
남다른 장사 소환으로 편의관리소에 디지털 사진관을 냈지만 최성국 씨를 고운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좀 웃으면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웃으면서 대인관계 하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굴복한 거로 생각하더라고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더 다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아니더라.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에서 내 인생의 디자이너로 살고 있다는 최성국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내 가족을 끌어내갔냐. 지금 구류되어 있는 가족을 다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결심을 합니다. 제가 그게 제 인생의 첫 연애예요. 제가 첫 연애를 아주 계획적으로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연애를 한 것이 아니라 감시를 받고 압박을 받았던 상황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의 딸을 계획된 연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이게 토대가 나쁘고 토세가 나쁘고 신분이 나쁘니까 여기서는 북한은 신분사의 계급사이다 보니까 신분이 나빠갖군 이러면 써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을 바꾸는 게 뭡니까? 권력자와 권력자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권력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 집안 내력을 보니까 딸이 있는 집이 둘이 있더라고요.
당시 리원군에서 두 번째로 힘 있는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고 최성국 씨는 자연스럽게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참 미안한데 그 사람한테 근데 나는 나도 살고 가족도 살려야 해가지고 내가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 딸한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하면 내가 끌려다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먼저 나한테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작전인 거죠. 그래가지고 걔가 날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터득한 게 뭐냐면요.
무용담 같은 최성국 씨의 연애사가 시작됐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마음을 비우니까 끌려들더라고요. 내가 얘를 보고프고 내가 얘를 사랑하고 하면 계속 얘한테 계속 나를 높이라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코가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배려를 해주면서 관심 없는 듯하고 뭐 그러니까 부끄럽네. 끌려오더라고요.
마음을 주었다가 거두기를 반복하는 밀고 당기는 수법을 들이밀었고
아 밀당 어 맞아 그거는 진리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 여자가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이건 북한에서 상상도 안 돼. 여자가 사랑을 고백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북한에서는 진짜 조선시대 같은 북한에서 이게 그것도 시골에서
그녀가 다가오는 듯할 때 더 모른 척하며 외면을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 내가 죽어도 잊지 않을게. 내 진심이었어요. 잊지 않을게. 근데 내 모습 좀 봐. 가족이 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내 신분은 이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네가 나와 결혼하면 너네 아버지 생각해봐라. 내가 너의 사랑에 꼭 보답할게. 6개월만 시간 달라. 그럼 내가 이걸 다 깨끗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뜨겁게 사랑해보자.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해줄게.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딱 붙잡더니 같이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게 뭐 힘드냐고. 같이 하면 더 빠를 거 아니냐고. 같이 하자고.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우리끼리 같이 하자고. 그럼 먼저 하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그 여성의 마음을 빼앗아버린 최성국 씨. 평양에서 온 추방자에서 힘 있는 사람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 여자가 가자고 혼인신고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혼인신고 딱 하니까 그 모든 소문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결혼까지 하니까, 혼인신 것까지 하니까. 그리고 그 인민위원회 위원장까지, 아, 얘네 아빠한테 뭐라 뭐라 하던 위원장까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 했으니까.
이혼을 국가적 범죄로 인식했던 분위기 덕에 최성국 씨는 그렇게 리원에서 뭔가 든든한 뒷배가 있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북한에서 이혼하는 건 범죄예요, 범죄. 왜 범죄를 지금 부추기냐, 이거 말이나 되냐 막 이러면서 거기서 버텨내고, 그 와중에 저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죠. 대신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죠. 그래서 집도 그 이혼권에서 제일 좋은 집을 샀어요. 그리고 배도 사고 고기잡이도 한쪽으로 시키고 고기잡이 사업도 하고 컴퓨터 판매, 사진, 그뿐이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석탄 매굴 찾아 돌아다녔어요. 중국 투자가들을 잡아가지고.
평양도 떠들썩하게 했던 최성국 씨의 소환은 리원에서 더 대담해졌고, 그렇게 마련한 돈은 가족을 살리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를 가서 딱 꼬이니까 그 자리에서 속방 돼갖고 들고 나왔죠. 딱 나오니까 집중감시 대상이더라고요. 야, 집중감시는.
가족은 석방됐지만 감시는 그대로였습니다. 하루 24시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감시의 눈길. 누구를 믿어야 하고 믿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사방에 민감한 귀와 눈이 있었습니다.
집중감시는 받아본 사람은요,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어느 날, 외로운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요. 얘한테 우지했는데 얘가 내 감시하는 애예요. 근데 이 친구를 감시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정확히 감시하는지 살피는 거죠. 그리고 또 얘를 감시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2중, 3중, 4중 막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근데 나는 좀 촉이 빨라가지고 바로 알아버려가지고 거꾸로 이용을 하죠.
감시하는 귀에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용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일이 있는데 하루 일 안 나가요. 친구한테, 야, 누구야, 나 배고파서 일 못 나가겠어. 그러면 얘는 가서 보고요, 얘가 배고파서 일 못 나간다고. 근데 사실 나는 배고파서 일 못 나간 게 아니고 내 일을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여기용도 하고 하는데, 우리 엄마랑 가족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북을 시켰죠. 먼저 여기서 못 산다 하고 탈북시켰죠. 그래서 가족이 먼저 다 탈북하고,
가족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최성국 씨는 더 요란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탈북시킬 때에는 집중감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또다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요란하게 또 했어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우둔한 짓 하는 거지. 그럼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막 담배 주고 담배랑 뇌물 고이고 보내고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상하니까 감시조가 다 나한테로 쏠린 거예요. 이때 엄마랑 가족이 탈북시킨 거예요. 그렇게 어휘를 떠들었어요. 내가 막 강짜 막 크게 막 소란을 피운 거죠.
하지만 가족들의 탈출 소식은 보위부의 감시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했어야 했던 최성국 씨. 이번에는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듯 보위부를 찾아가 거짓의 가족 행적을 알렸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는데 지금 함흥에 있다. 돈 바꾸러 나갔다. 돈 바꾼다는데 달러를 내화돈으로 바꾸는 거. 돈 바꾸러 함흥에 갔다. 내가 지금 엄마한테 전화 받았다. 함흥에 같이 가자 해갖고 해산으로 갈 추격조를 데리고 또 함흥으로 갔어요. 유인한 거죠. 이러다가 초보를 받아가지고, 초보라는 게 그래요. 초보를 주자고 해도 내 소문이 너무 그 이용군 바닥에 너무 퍼져가지고 마음대로 처리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진짜 정치범 수용소나 관리소나 이런 데 보내고 싶은 거, 죄가 없으니까 자기네끼리 막 강제로 했다는 게 노동단련대 6개월. 그래서 내가 단련대 갔다가 나와서 좀 이따 탈북한 거죠.
가족들은 이미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안부를 걱정했던 어머니는 한국 정착과 동시에 최성국 씨의 탈북을 준비했고 국경까지 무사히 가는 일이 더 요원했던 최성국 씨는 또 한 번의 거짓 정보를 흘려 보위부의 집중 감시에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해상까지 가는 건 합법적이죠. 어떻게 갔냐면요. 집중 감시 대상이고 탈북하자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를 꾸몄어요. 영화를 제작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수입산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어머니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 뭐 어떻게라 이런 소문을 살짝 돌렸어요. 그러니까 보위부에서 딱 촉각을 곤두세우고 딱 집중 감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위부가 이제는 너무 나한테 감시가 들어오는 것 같다 할 때 보위부장을 찾아갔죠.
최성국 씨가 흘려 만든 소문과 직접 설명하는 정보가 다를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신분도 이렇고 진짜 죄도 많은 가족인데 조국을 위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나의 죄를 벗고 싶다. 내가 간첩을 잡겠으니까 나한테 임무를 달라. 스파이가 되는 거죠, 완전히.
본인이 직접 보위부를 찾아가 가족의 탈북 계획을 알려온 것은 상당한 사건. 최성국 씨는 보위부가 인정하는 스파이가 됐고 최성국 씨를 감시하는 또 다른 감시조가 그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상까지 갈 수도 없어요. 못 가요. 근데 나름 임무 받고 가니까 간다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날 또 미행하는 사람이 또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행을 달고 다니다가 어느 한순간에 떼버리는 거지. 순간에.
용이 주도하게 감시자를 떼어버린 최성국 씨.
저는 탈북을 하려고 리엄군에서 떠난 순간부터 아주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위험하고 죽을 뻔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계획된 연애, 계획된 탈북. 해산에서 압록강을 건너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9월에 떠나가지고 2010년 10월 1일, 그러니까 다음 달 10월 1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평양이 고향인 탈북자 최성국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길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